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활동을 장기간 금지하는 결정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어젯밤 연설에서 핵 규제가 10년 혹은 12년간 유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감시단의 군 시설 사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포괄적인 핵 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하메네이는 합의서의 서명이 이루어지는 즉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 협상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10년간 이란 핵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과 함께 미국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자크 시락에 이어 현 프랑스와 올랑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용의 비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동맹국들 사이의 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이콥 노미 재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틀째인 어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은 중국 정부가 개입한 사이버 절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 연방 공무원 신상 자료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미 연방인사관리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해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위해 협상하거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미국인 인질 사태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방침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현행 인질 정책은 정부나 개인이 테러 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몸값 지불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질 정책을 감독하기 위한 백악관 전담반을 구성하고 인질 문제에 관한 해외 국가들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국무부 특별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새로운 방침이 인질 가족들과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 지난 4월 구금 도중 숨진 흑인 남성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 원인은 경찰에 의해 연행될 때 입은 부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일간지인 볼티모어 선신문은 메릴랜드 주 검시관에 부검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레이는 당시 부상을 입은 뒤 일주일 만에 숨졌으며 이로 인해 볼티모어시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될 당시 그레이의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경찰 차량이 몇 차례 급제동을 할 때 그의 몸은 안전띠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그레이는 달리는 차량에서 일어선 가운데 급제동으로 넘어져도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시관은 경찰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그의 죽음은 살인이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관 6명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호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도 주시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And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has
미국 상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국무부 숙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과 관련해 북한이 어렵다면 한국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째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에서부터 남북이 만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최근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안팎에 불과하다며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곡창지대에는 강수량이 적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으며 지금은 북한이 워낙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조건부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를 이해했지만 여전히 전제 조건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좋은 만남의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한국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싶은 남북 공동행사도 있고 민간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록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이 역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해 외교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 2명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먼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허용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두 사람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외교의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넘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간과했던 국제사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펴낸 보고서에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24일 연세대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물자 부족에 따른 고통은 물론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되고 노예생활과 고문, 강제이주 등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권실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엔 회원국들은 전례 없이 확고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이웃 국가 국민들을 납치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3일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침해를 감시,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과 교류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t's our hope that we can access those centers which were
자이드 최고 대표는 COI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 고위 인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기를 바란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최고 대표는 연세대 연설에 앞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도 할머니들의 요구를 담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면담 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색 나비 모양의 메시지 카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용기와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유명 패션 전문 월간지에 탈북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신문이나 시사 잡지에 탈북자들이 소개된 적은 많았지만은 패션 전문지에 탈북자 이야기가 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가 미국의 패션 전문 월간지 글래머에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이 잡지는 최신호인 7월 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씨의 탈북 과정과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씨는 잡지에 7살 때 처음으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이 씨가 17살 때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며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직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중국에서도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한 뒤 5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2008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이 외딴 산골 마을로 끌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근처로 나오라고 한 뒤 직접 그곳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구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이 씨가 가족들과 다시 만난 것은 12년 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다른 쪽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순 없다며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1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초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문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국무부 숙권법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원에 발의된 2016 국무부 숙권 대사관 안보법은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의 6자 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6자 회담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확산 활동 중단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2015 세계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의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하며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과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등 도발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동맹이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사이버,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기동력 개선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의원실은 23일 VOA에 2016 국무부 숙권, 대사관 안보법이 국무부의 핵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미국 공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무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다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부 숙권 법안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것은 13년 전이고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숙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한동대학이 통일 인재 양성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는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 학교 장순흥 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이름이 정확히는 한동 글로벌 대학교죠.
예.
어떤 학교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기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의한 기독교 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제 무엇보다도 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인성, 인성을 강조하는 학교고, 또 특히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을 굉장히 강조해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그 인성 개발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학교로 들리는데요. 네, 총장이 되신 후에 한동대학교가 통일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 뭐 이 시대에 뭐 우리 키워드 뭐 사명이라 그러면은 통일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한국인은 그래서.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통일은 지금부터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남한에는 탈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같이 잘 사느냐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탈북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요. 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 과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통일 이후에 한국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가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통일 인재 양성 사업 이것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또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특별히 우리가 그 탈북자들을 위한 이제 교육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통일 인재, 통일 가정 중이라든지 통일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통일 이후에 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것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네,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그 통일을 위한 준비 작업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네.
그런 통일 준비 작업에 관한 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올해 중점 사업으로 특히 탈북 학생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탈북 학생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탈북 학생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뭐 많은 곳이 이제 뭐 탈북자에 대한 정책은 많이 돼 있는데 좀 더 섬세하게 탈북자 입장에서 그들을 잘 그들에게 맞춤형 교육이라 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강한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을 더 키워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더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북 학생들을 제가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해주고 약한 것을 보충해주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급생들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뭐 다 있을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뭐 과목은 교수님들이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동대학교의 강점은 뭐냐면은 과목 이해 프로그램,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프로그램이라 그러죠.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탈북자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방금 과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법률대학원의 북한 인권 동아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북한 인권 동아리 그 세이지라는 동아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북한 동포나 북한을 갖다가 어떤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 그들의 인권을 좀 더 정확히 보자. 그래서 우선 그 북한 사람들의 삶과 인권을 공부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단지 연구하는 연구하는 것만 끝인 게 아니라 그들이 공부한 것을 알리는 프로그램, 그래서 무슨 전시회를 한다든지 또 그다음에 또 토론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북한 동포들에게 삶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알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한국 못지않게 북한에서도 부모들이 교육열이 아주 대단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교 총장님으로서 북한의 부모들 또 학생들에게 미래는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저도 지금 이 질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면서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북한 학부모님들한테 한동대학교처럼 인성,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어떤 예절 교육 있잖아요. 뭐 시대가 변해도 부모 공경하는 그 예절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불어 사는 사랑, 앞으로 이제 북한의 자녀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더불어 사는 그 지혜가 필요하고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세계인과 더불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랑과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교육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 시대는 우리가 ICT 정보통신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정보통신 교육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야 앞으로 이 미래 21세기는 이미 뭐 정보화 시대가 뛰어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고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앞으로 글로벌한 자녀로 키워야 된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더불어 사는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 또 중요한 거는 어학도 특히 뭐 영어라든지 이 어학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세계에 관한 지식도 쌓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한동대학교의 그 교육도 북한에도 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인성을 갖고 세계에서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글로벌 인재 또 중요한 것은 이 정보화 시대에 살 수 있는 그 ICT 인재 이런 것이 뭐 남북한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좋은 인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북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을 방문 중인 한국 한동대학교의 장순흥 총장이었습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서 남북한 군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수준이 어땠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곡사포 552문과 대전자포 550문, 박격포 1728문, 장갑차 54대, 전차 242대, 전투기와 전폭기 226대 등을 보유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T-34 전차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구소련이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무기로 꼽혔습니다. 또 북한군의 전체 병력은 20만 1,050명이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찰기와 전투기, 항공기 등 300여 대를 제공받았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곡사포 91문과 37mm 대전자포 140문, 박격포 960문, 장갑차 27대, 경비함 36척 등을 보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군의 전체 병력 또한 10만 3,827명으로 북한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949년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면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미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그 당시 1950년대의 병력수라든가 장비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력 측면에서 전차 또는 뭐 야포 이런 공격형 전력이 북한이 상당히 후세했고 뭐 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봐서도 2배 이상 수준이었지만 우리보다 상당히 우세한 측면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은 무기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2014 국방 백서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북한군을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군의 전차는 2,400여 대로 북한군 4,300여 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대지 유도무기도 한국은 60여 기에 그쳤지만 북한은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잠수정 역시 한국은 10여 척, 북한은 70여 척입니다. 전투 임무기도 한국이 400여 대인데 비해 북한은 820여 대로 두 배를 넘습니다. 병력 또한 한국은 63만여 명, 북한은 120만여 명으로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의 두 배에 이릅니다. 올 초 미국의 한 민간 군사연구소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2대 11로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단순 숫자 비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2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T-34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나온 전차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전투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들 갖고 있는 걸 다 개수를 세워가지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
관건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관이 바로 사출 실험, 즉 그 콜드 런칭. 물을 미사일이 빡차고 나와가지고 점화대로 되느냐, 이건데 동영상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점화가 된 것 같고.
한편 한국군은 사거리 300km의 현무 2A와 사거리 500km의 현무 2B, 그리고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 3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군의 전력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재놓고 재래식 무기 간에 우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유했을 때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남쪽이 우위를 점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이 전투력 지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한국 간에 질적인 수치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엔 F-16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패트리엇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등 주한미군의 최첨단 군사 무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020년대 초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KAMD와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러시아 동물 사료 기업이 북한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육시설을 활용해서 싼 값으로 러시아 시장에 돼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은 러시아 농업 전문 웹사이트 아그로 인베스터를 인용해 러시아 동물 사료 제조사 스파스키 베이컨이 북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스파스키 베이컨은 황해북도의 돼지 사육회사인 사리원의 설비를 활용해 북한에서 돼지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황해북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서 사육한 돼지를 러시아 시장에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공동 축산 사업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사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동물 사료와 북한의 사육시설을 활용해 싼 값에 러시아 시장에 돼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의 세르게이 디르카치 사장은 사업 전략상 북한 진출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들여 북한과 사업 관계를 맺었고 이제 공식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의 북한 진출 계획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도 공식 논의됐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이 러시아 측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며 북한 측이 러시아산 돼지와 가금류 수입에 관심을 보였고 돼지 사육회사인 사리원에 스파스키 베이컨의 북한 지사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는 스파스키 베이컨의 세르게이 디르카치 사장이 러시아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 국가제품품질관리위원회는 스파스키 베이컨과의 협력사업을 위해 러시아 동식물위생관리청에 사리원사를 가축사육과 수출허가기업으로 등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스파스키 베이컨은 러시아 극동지역에 있는 연해주 레소자 보스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밀과 옥수수, 귀리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의 동물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북한의 미림 순마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탈북 여성들이나 결혼 이민 여성들은 문화나 언어 차이로 한국에서의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요. 서울의 한 구청이 이런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가급적이면 이거를 어떻게 발전하는 방법.
서울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탈북 다문화 여성을 위한 1등맘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등맘 클럽은 문화와 언어 차이로 한국에서의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올바른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인데요.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영혜 씨에게 들어보시죠.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가족이나 이제 의료진에게 좀 수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보건복지부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교육 이제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1등만 클럽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금천구 관내 한 산부인과의 원장인데요. 이 병원의 김희연 원장은 병원에 찾아오는 탈북 다문화 여성들이 언어나 문화 차이로 고충을 겪는 것을 보고 그런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강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탈북하신 어머님들, 그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병원에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문화센터 쪽에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거나 했을 때는 병원 위치라도 알고 병원을 와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이제 병원 이용 자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임신하면 신랑들이 한국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긴 하는데 그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문제는 언어 문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엄마들이 이런 다문화센터도 있고 엄마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보면은 다른 엄마들을 조금 말 좀 하시는 엄마들을 소개로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통역을 해주거나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통역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엄마들 자체가 한국 엄마들하고 섞이질 않기 때문에 왜 그 자기네들 엄마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식으로 지금도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 작은 군데부터 자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국말 지원 사업도 하고 병원 이런 것도 한 거 이 사람들이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심하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차가 갑자기 교통사고 같이 예를 들면 차가 갑자기 뭐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놀래거나 했을 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신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가짐을
임산부 영양교육과 태교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잘 몰랐던 주부들도 건강을 잘 관리해 건강한 아이를 임신, 출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이 잔뜩 떠서 좀 알아야 했어요. 가르치면 그럼 나중에 아기 나면 그럼 알아서 그럼 아기 자나.
저는 최효정 베트남에서 왔어요. 지금 진영? 네. 그거 로포? 제가 지금 로포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 검사 받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몰라서 아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인형? 인형 한번 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았어요.
의료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진료 수준도 높은 한국이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병원에 가기가 많이 꺼려졌다는 주부들. 이런 교육을 통해 조금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인식하길 갑자기 무서워요. 병원 애기 났어요. 많이 좋아요. 그 의사 좋아요.
그게 좀 조금 불편해요. 그럼 한국만 자문하니까. 하지만 한국 선생님 잘 얘기해주고 그럼 괜찮아요.
한국만 잘 몰라서. 네, 근데 가서 그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서 근데 못 가요. 요즘 저기 다문화 가정 도와줘 언니 있어요. 그 언니 많이 도와주셔서요.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진행되는데요. 첫날 임산부 영양교육과 태교 교육에 이어 임신 주수별 필수 검사, 분만 교육,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예방접종, 아기들을 위한 마사지 등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및 일반적 여성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현 원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4개월 정도 코스로 그러니까 임산부 영양관리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주수별 검사, 그다음에 저기 부인과 뭐 검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제 그 협연하는 업체분들하고 해서 가족 사진 찍기? 네, 그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엄마들 가족 사진 찍어서 그거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각각 본국에 저기 보내드리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협약 맺고선 이제 도움 드리는 걸로 했죠.
한편 김희연 원장이 병원에서는 차상위 계층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민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과의 비급여 진료비 20%와 부인과 비급여 진료비 10%의 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금천구 다문화와 가족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탈북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민 여성은 남편과 시댁 식구의 문화적, 사회적 지식에 따라 임신 출산에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 스스로가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 1등맘 클럽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확산과 또 진정 사이에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오늘 먼저 상황 알아볼까요?
네, 불안한 진정세라는 표현이 알맞은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대량으로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도 4명의 환자가 더 늘었고요. 격리 관찰 대상이 아니었던 방역망 밖에서 환자가 나왔고 또 감염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감염됐습니다. 또 잠복기가 한참 지난 환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한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확진자는 모두 179명, 사망자는 이틀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27명, 퇴원한 사람은 13명이 늘어서 67명이 메르스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추가된 확진자만큼 또 격리자 규모가 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루 사이에 260여 명이 늘어서 격리 대상은 다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3,103명입니다. 또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거쳐간 수도권의 중대형 병원 등 몇 곳이 부분 폐쇄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메르스 사태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던 한국의 방역당국도 예상치 못했던 환자들이 잇따르면서 현재로서는 진정세 판단에 답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남쪽 지역에 반가운 비 소식이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드어 대리는 첫 장맛비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어서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제주도와 전라북도, 충청남도 지역에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좀 내렸습니다. 장마전선은 금요일까지 북상을 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부 이북지방은 지금 기우제까지 지내면서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내릴지 궁금하네요.
네. 장맛비는 맞는데 비의 양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는 제주도가 30에서 한 80mm, 제주 산간 지역은 120mm가 넘는 폭우도 쏟아진다고 하지만 충청과 일부 남부 지역은 거의 5에서 30mm 정도에 불과하다는 그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장맛비이긴 하지만 참 감질만 나게 내리는군요. 가뭄을 해결해 줄 정도는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맛비 하면 뭐 정말 지루할 정도로 비가 계속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원래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여름철에 한 이틀 정도 비가 이어지다가 그쳤다. 다시 내리기를 반복해서 이걸 장마철이라고 한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가뭄이 아주 극심한 지역은 인천과 경기,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지역인데 피해 면적인 73제곱킬로미터에 비가 그냥 입술만 적시는 정도 내린다는 예상입니다.
네, 이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비가 충분하게 내려줘야 농민들의 걱정을 덜을 수 있을 텐데 참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수확도 하기 전에 농작물이 타들어간다는 소식이 벌써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논물 마름 현상이 두드러진 곳 많고요. 모내기 못한 곳도 있습니다. 이 담수가 말라서 이 바닷물이 배어 올라와서 논이 뭐 염전처럼 바뀐 곳도 있는데요. 지금 밭작물 피해가 가장 큰 곳은 강원도 지역입니다. 전체 재배 면적의 15% 가까이가 시들어버려서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기상청에서 가뭄지수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알맞은 강우량을 100으로 볼 때 80에서 110 정도인 정상 지역은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지역뿐이고요. 나머지는 지수 55에 아주 매우 가뭄 상태인 것으로 온통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라는 게 원래 하늘의 이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농민들에게 닥친 가뭄은 농촌 경제 또 가정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럴 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 뭐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 교부세를 편성하기도 하고요. 식수와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뭐 농작물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지금 가뭄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 같은 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한 비상 대책도 세워졌고요.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강물을 퍼서 저수지를 채우는 일이 아주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책도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큼 충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유족과 함께 그 일본 왕실, 총리,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소송을 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소송을 진행해왔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 근로정신대는 일본군 그 위안부하고는 성격이 다른 피해자들이죠?
그렇습니다. 그 일제강점기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학교도 보내준다는 소리에 속아서 뭐 초등학생 나이, 뭐 열, 뭐 두세, 세살 정도 나이에 일본으로 가서 강제 노동을 해야 했던 피해자입니다. 근로정신대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반대를 해도 일본으로 가지 않겠다고 의사를 번복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군대처럼 편성돼서 아침 8시부터 뭐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군수물자 만드는 일을 했고요.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중노동을 했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 한국에 돌아왔지만 광복 후에 위안부 피해자라고 인식이 돼서 결혼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들이 일생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일본 그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었는데 이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겁니다.
네, 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더군요.
네, 첫 번째 소송은 1999년에 시작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 지방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10년에 걸쳐서 1심과 2심 그리고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다시 2012년에 한국의 그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2013년 11월에 1심 재판부가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 4명에게 각각 한국 돈으로 1억 5천만 원씩 또 유족에게는 8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이렇게 원고 일부승 판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쓰비시 측에서는 항소를 했고요. 1년 7개월여 만인 오늘 이 원고 승소 판결이 다시 내려진 겁니다.
네. 이번 재판의 승소 배경에 개인 청구권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게 주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 5월에 한국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이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이 개인 청구권인데요.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이 그 한일 청구권 협상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 제철 기업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는데 잇따라 그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도 승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승소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이 한국 대법원으로 상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피고들의 나이가 뭐 80대, 90대 고령이라는 점에서 또 재판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이 한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또 일본 기업이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쪽에 요구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나요?
미국 정부기관이 프랑스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프랑스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에서 환경보호 분야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국의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감청 의혹을 제기한 건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온과 프랑스 탐사보도 웹사이트 메디아파그입니다. 이들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서 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해왔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랑스 정부는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는 감청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도 실제로 감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감청이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오늘 성명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안보 보좌관들과 회의를 갖고 감청 의혹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인 하틀리 주 프랑스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들을 감청했다 이런 주장 언제부터 감청을 했다는 거죠?
위키리크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고 하는데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와 올랑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과거에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번 보도가 나온 후에 국가안보국이 올랑드 대통령의 통신 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재 감청을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과거에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한편 닉 프라이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요, 구체적인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첩보 감시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반인이나 정상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프랑스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이라면서 모든 국제적인 우려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 정상을 감청했다는 주장,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니죠. 몇 년 전 독일 총리를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위키리스크가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역시 미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감청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면서 미국 정부의 해명과 앞으로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미국 백악관의 반응은 이번과 거의 같았습니다. 백악관은 당시 메르켈 총리를 감청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전략 경제 대화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이틀째 대화가 열렸습니다. 대화는 오늘까지 4일간 이어지는데요. 양측은 이 사이버 해킹, 또 해상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대립을 했지만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대화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사이버 해킹 또 해상 영유권 문제가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가장 이제 주목이 됐던 현안들인데요. 양측은 모두 이제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 연설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요,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대화가 성과를 내는 것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대화에 앞서서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대화를 앞두고 미국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그렇게 밝혔었고요. 또 어제 이 중국 대표로 역시 참석한 양양 경제 담당 부총리도요. 대립하는 현안들이 있긴 하지만 이 대립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언제나 대화가 선호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해킹 또 해상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양측이 뭐 날카롭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갈등이 좁혀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 해로가 개방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오늘날 상업물자의 80%가 해상으로 운반된다면서 국제 해로를 개방하고 보호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앞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미국이 여러 차례 우려를 밝혔고요. 또 현지의 이제 자유로운 해상의 이 운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박과 군용기를 계속 보낼 것이다 이렇게 발표해서 중국이 반발했었죠. 또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 국가가 후원하는 상업 기밀 절취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명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중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중국은 또 어떤 반응 보였나요?
중국 대표들도 이번 대화에서 대립이 고조되는 것은 피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사이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각국이 사이버 정보 공유와 관련한 국제적 행동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번 대화를 앞두고는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했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보 직원들의 신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미국에서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해 사는 도시는 남부 대도시 휴스턴인데요. 유엔이 정한 난민의 날을 맞아서 열린 휴스턴 난민의 날 행사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해서 애청 바랍니다.